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반드시 붙들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6장 1절을 보시면 매일 구제라는 말이 나와요.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처음 교회는 성령 충만한 처음 교회가 매일매일 구제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구제한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 일종의 급식 봉사하는 거예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 시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헌금을 자기 소유, 자기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일을 했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객과 과부와 과부들 스스로 자기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그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도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는 것을 묵상할 때 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구나 해서 매일매일 구제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할 때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 요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를 악수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 야고보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주의 형제 야고보고 개바는 베드로고 요한 우리가 읽는 사도 요한인데 이 사람들과 서로 협의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열두 사도들은 주로 여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 자기들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양해하고 우리 사역의 대상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구분해서 일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신교의 약수. 그런데 그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이 바울에게 뭐라고 부탁했느냐 하면 가난한 자를 기억해라. 사도들이 바울에게 네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건 좋은데 너 복음 전하다가 가난한 사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고 있다. 사도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말할 때 항상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하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복음의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가난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요.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거든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어서 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공부를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묵상을 해야 되고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되고 그래 성실하게 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삶이 풍요로워져요. 기도응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가 보니까 가난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지고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부자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거요. 교회가 병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어가지고 삶이 더 교양이 있어지고 더 화려한 문화에 속하게 되고 더 멋진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마치 나와 상관없는 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요. 그거요. 병이 들고 타락한 모습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들끼리만 놀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그러면서 좀 더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 스스로 자기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법을 계속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도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절기 때마다 마지막 절차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하는 거죠. 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마지막이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잊어버린다, 가난한 사람을 더 이상 배려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일 구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어받는 분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을 돌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주 제자교회도 늘 연약한 사람을 돌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의 일부는 항상 그 사회복지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우리 뭐 해마다 추수감사 혹은 맥주감사하면 연약한 시골교회 방문하고 1년의 마지막 12월에 이웃섬김 잔치하면서 늘 가난한 사람 찾아보고 어려운 사람 찾아보고 돕고 난 뒤에 와서 보고해라. 한 해의 마지막에 그거를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예배, 헌신이기 때문에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이웃섬김 잔치하고 이렇게 하여튼 애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교양 있고 우리는 너무 품위 있고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죠. 우리 12월 이웃섬김 잔치할 때마다 와서 보고하실 때마다 하는 말씀들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 이렇게 살고 있는 분이 있는 줄 몰랐다. 사실상 우리는 너무 안전한 지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전한 지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사회에는 우리 주변에는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 편에 머물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라고 명령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사명,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명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매일매일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1절을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헬라어에 좀 더 익숙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방인 지역에서 자라다가 이제 하나님을 사모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9절을 보시면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유민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로마가, 그러니까 이 자유민이라는 건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1차적으로 로마가 유대 지역을 정복한 적이 있었어요. 로마가 유대 지역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을 때 전쟁을 한 거죠. 전쟁을 하면 전쟁 포로가 있어요. 그 전쟁 포로가 다 노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전 53년에 폼페이가 유대 지방을 토벌 하고, 그리고 유대 지역을 장악하고 전쟁 포로를 잡아다가 끌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노예 시장에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노예가 다 되어서 끌려갔는데, 나중에 로마 제국이 한번 그런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풀어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포로가 돼서 노예로 끌려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 사람들을 자유민,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끌려갔다가 오래 살면서 자식 낳고 살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20년, 30년 혹은 40년, 50년 이방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방 문화에 더 익숙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왜 한 30년 전에 이민 가신 분들은 오면 말도 어눌하고 잘 모르고, 오히려 그 자기가 이민 가서 살았던 문화가 더 익숙하고, 이를테면 이민을 갔는데 1.5세, 2세에다 이민 2세다 이러면 진짜 우리말은 모르고 영어나 그 나라 말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라면서 그쪽 헬라 문화에 익숙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소망이다 해가지고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돌봤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익숙해요. 그러니까 규모도 더 커요. 오히려 이제 헬라파 유대인은 규모도 작고, 그러니까 좀 서러운 거죠. 이게 뭔가 주님을 사랑해서 오기는 왔는데 예루살렘의 삶의 기반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는 잘 챙기는데 우리는 잘 안 챙겨주네, 이제 이런 불만이 생겼던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이잖아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원망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원망하는 거는 괜찮은데 삐지지는 마세요. 교회에서 원망하는 괜찮아요. 말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뭐 불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말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삐지는 거는 어려워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꽁 하고 있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삐졌어요. 그런데 삐졌는데 말을 하면 괜찮은데 말도 안 하고 꽁 하고 있는 거죠. 이 막 두고 보자. 어이구,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마음 상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 상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상한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기도의 눈물로 씻어내고 이러면 되는데, 상한 마음을 씻어내지 않으면 그게요 쓴뿌리가 돼가지고요 은혜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늘 스스로 주눅들고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느냐 이렇게 되면서,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 그게요 내 영혼의 깊은 가시, 아픈 가시가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자기 영혼을 죽여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섭섭할 때도 있고 마음 상할 때도 있는데요,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나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게 오해이든지 뭐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삐져가지고 꽁 하고 속으로만 담아놓고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이러면 그 영혼이 죽습니다. 결국 마귀가 그 사소한 문제, 사실상 삐지고 마음 상하는 것이요 다 사소한 문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사소한 문제,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교회를 안 와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저한테 섭섭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제가 다 웃는 낯으로 인사를 해요. 웃는 낯으로. 그런데 자기 앞사람까지는 웃는 낯이었는데 자기를 볼 때는 얼굴이 딱 이렇게. 근데 제가 뭐하러 그러겠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뭐 배우도 아니고 제가 배우가 아니에요. 왜 맨날 이러고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있다가 또 이러고 뭐 하여튼 표정이 항상 바뀌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늘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분은 섭섭했던 거죠. 제가 그게 아니다 설명을 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예배 때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그 설교 듣고 일부 때 듣고 설교 마치고 예배 내려가서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설교 마치고 하여튼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악수를 다 하는데 악수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악수하는 게 서로 좀 불편해서 제가 악수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악수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제가 외면했다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봤대요. 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뭐하러 다 안아주고 볼부비고 이렇게는 하지만 제가 누구를 뭐 외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 진짜 어떤 분이 목사님 왜 나는 악수하려고 손 내밀었는데 내 손을 안 잡아주지 이렇게 되면 이게 섭섭한 거죠. 섭섭. 마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래요. 섭섭마귀 제일 무서운 마귀.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섭섭마귀가 제일 무섭다고. 어떤 형태로든 교회 안에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말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삐져가지고 꽁 해가지고 안으로만 담아놓고 이러면 마귀가요 그거를 점점 곰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나중에 심해지면 정말 어렵습니다. 은혜가 메마른다고요. 교회 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묵상에서도 아시지만 복음 전도 금지하는 사람들이 막 전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두들겨 패고 이런 일도 있었고 사실 그런 거는 별로 무섭지 않아요. 고난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요 내부적으로 부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은 바나바하고 대조가 돼요. 바나바는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했는데 모든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느냐 아니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야 저분 참 훌륭하다 이런 칭찬받고 싶어서 헌신을 하는데 그런 헌신은요 대부분 흉내예요. 흉내만 내요. 아나니아 샤피라는 흉내만 내고 싶었어요. 자기가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성령을 속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일종의 내부에서 일어난 그 부패, 내부의 부패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 어려운 일이죠. 교회 안에 시험거리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같으면 교회 안에 큰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거든요. 기계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엄청 은혜가 되죠. 지금 제가 목 감기가 들었어요. 제가 기계가 아닌 거예요. 기계는 감기 안 들어요. 그죠? 로봇은 감기 안 들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감기도 들고 그리고 제가 엄청 물도 많이 마시고 막 약도 먹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 되는 거죠.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교회가 복을 받아요. 사도행전 5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5장 13절 14절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오늘 6장 7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갈등이 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후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오늘 본문에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갈등 이후에 누리는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문제와 어려움을 잘 해결하고 나면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갈등과 문제가 어려운 문제,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그거는요, 마치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오잖아요. 구름이 몰려오면 그런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험거리가 있으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만 하면 비가 내리고 땅이 윤택해지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나 갈등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복으로 바꿀 수 있을 거냐,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냐, 이거 기도를 많이 사도행전 읽으면 기도 많이 해요. 사도행전이 그냥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우리도 기도 많이 하면서 성령 충만한 복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이번 주일이 아주 고무적이었는데 왜냐하면 5시 새벽기도 현장하고 6시 줌 하는데 역대 최고로 줌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쬐겜인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쬐겜이에요. 왜냐면 우리 예배 드리는 성도 절반도 안 나오는데 그건 뭐가 있나 하고 해서. 그렇지만 역대 최고로. 그래가지고 하여튼 많이 오셨는데 그 정도 갖고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에 차지 않습니다. 아, 그 정도 해가지고. 기도를. 요즘 그래서 하여튼 사도행전 읽으면서 기도 많이 하려고 하루 한번 오후 1시 알람 맞춰놓고 오전에 보내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여튼 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면서 이 지금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요 그냥 여러 가지 지혜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사실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사역을 분담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사도들이 주도하고 사도들이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관리하는데 사람이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일을 하는데 아마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우리는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겠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그리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양식을 나누어 줘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은 우리가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는 누군가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보다 기도와 말씀 사역이 더 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말씀 사역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듣고 배운 것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세우자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제안을 즐거워하고 좋아해가지고 일곱 사람을 뽑아서 이 사역을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한두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의 구역장들을 도와주세요.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거를요 구역장 혼자 다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을 나누는 거 중요해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함께 일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집사님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집사가 뭐 하는 직분입니까? 집사는 교회를 돕는 거예요. 성도를 돕는. 그래서 집사들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집사님은 일을 해야 됩니다. 집사님 일을 해야 돼요. 집사님 일을. 그래서 이런저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지금 필요하냐 이걸 보면서 늘 빈틈을 메꾸는 한국 교회가 타락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는요 집사님이 너무 많아요. 더욱이 아무 일도 안 하는 집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연말마다 제가 큰 시험에 드는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분 집사 세워야 돼요 이래요. 아니 그러면 아니 그분은 1년에 예배당을 절반도 안 오는데 집사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저한테 목사님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집사해라고. 아, 그분은 1년 절반도 안 오고 그리고 뭐 주일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이걸 집사를 하겠어요? 그 집사를 시키라고. 그러면 열심히 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속아 넘어간 것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사무실에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하면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기도.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할지어다, 진짜. 아, 기도 순서가 돌아오면 평소에 수요 예배 안 나오더라도 기도 순서라도 나오면 그래도 그 기도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 못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기도 순서 짜는 게 어렵다고 저한테 하소연합니다. 기도 순서 짜는 것이. 평소에 기도를 안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면 배워야죠.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대표 기도하는 법 이런 책도 있어요. 그걸 기도를 배워서라도 해야죠. 그러면서 기도를 또 하는 법을 훈련하는 거거든요. 집사는 일하려고 집사예요. 예배당을 오래 댕겼는데 내가 집사도 아니다. 누가 삐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분이 삐졌다고 그래서 집사 직분을 이제 아이고 이분 그래도 삐졌으니까 집사. 그 삐졌는데 집사 되고 계속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잘라야 될까요? 자르면 삐지는데. 이게 어려워요. 힘들다고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삐지지 않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집사인데 집사 노릇을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생각이 되거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예배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집사는 일을 하라고 집사거든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일을 분담해서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더 재미있는 또 더 감동적인 거는요. 6장 5절부터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장 5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제일 감동적인 것이 여기에 나온 일곱 사람의 이름입니다. 왜 이 이름이 감동적이냐면 이 이름이요 전부 헬라파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아람 사람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에 속한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이 전부 헬라식 이름인 거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면 아람어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를테면 시몬, 게바 뭐 이렇게 베드로 이거는 히브리파 그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 전부 헬라파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품은 거죠. 아니 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뭘 주도하면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조금이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게 이제 원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그러면 보통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합리적인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 좀 섭섭했으니까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를 그러면 내라. 히브리파 유대인의 대표 내라. 그러면 4대 3 혹은 3대 3, 3대 4 뭐 이런 식으로 적절히 그거를 구분해가지고 일을 잘 조정하게 하는 거 그거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요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어요. 모든 이 일을 재정을 가지고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다 맡긴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권리 포기이기도 하고 자기들 때문에 섭섭했던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다 맡기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뢰하는 거, 신뢰. 이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요. 이게 먹을 거기 때문에 일종의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권리 주장하지 않고 양식을 나눠주는 이 중요한 일을 헬라파가 다 맡아라. 헬라파를 신뢰하고 헬라파는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그 뒤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 전에는 니들이 섭섭하더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야지 왜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일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권리 포기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권리 포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권리 혹은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하여 열심히 내는 거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 거 그거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이 교회 안에 비록 구제하는 일 때문에 갈등이 벌어졌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 몫을 챙기려고 노력한 건 아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섭섭한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 몫을 챙기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어떤 일 문제였던 거죠. 그 문제를 기꺼이 권리 포기하면서 해결하고 그리고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그 결과 교회 안에 오늘 보면 6장 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대항하는 무리의 대표였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믿게 되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원망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기도 많이 하면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서 섭섭한 문제가 생기고 속상하는 일이 생기고 그거를 삐져가지고 꽁하고 속에 감춰놓지 말고 말을 하면서 오해를 풀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그 문제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할 만한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부분에서 정말 감동적인 게 뭐냐면 6장 7장에 보면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스데반 이야기가 나와요. 내일부터 묵상할 7장에 보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8장에 가면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곱 집사 중에 두 명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7장과 8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이 일곱 사람을 왜 세웠어요? 일곱 사람을 구제하는 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위하여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사도행전에는 이 사람들이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는 스데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가 이런 이야기해요. 그리고 8장에도 빌립이 어떻게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했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스데반과 빌립이 자기들이 집사로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그러면 전도하러 다녔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양식만 나눠주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 헌신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양식을 나눠주는 이유는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기능하기 위해서 양식을 나눠준 거예요. 가끔씩 교회에서 전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전도를 안 하냐? 나는 찬양대원이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다. 나는 화장실 청소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한때 선교 그거는 내 일이 아니다. 나는 한국 교회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는 제 일이 아닌 줄 알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도대체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전도 안 하고 나는 저 일을 하기 때문에 선교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를테면 마찬가지 군대 같은 군대. 군대를 가면요. 군대에는 다 총 쏘는 군인들만 있느냐? 아니고 밥 하는 군인도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주방 그 뭡니까? 취사병이 있어요. 이 친구는 군대에서 아침 저녁 내 밥 하는 게 일이에요. 군대 가면요. 재밌는 것이요. 화장실 푸는 군인도 있어요. 변소차 끌고 다니면서 똥 풀어 다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제대하고 와서 내가 3년 내내 똥 푸고 다녔다 이렇게 말을 할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설교 시간에 똥 이야기해서. 똥 안 누는 분들은 뭐 이렇게. 그런데 군대 모든 사람이 살면서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군인들이. 그런데 그 군인이 이를테면 저기 지금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밥하는 군인이야. 나는 쓰레기 치우는 게 내 일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전쟁에 참여 안 하는 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군대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적과 싸우기 위하여 하는 거라는 거죠. 교회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선교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해요. 교회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은 땅끝 열방까지 선교하는 일,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교회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는 내 일이 아니고 나는 우리 교회는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 그거는 좀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 자기의 직분이긴 했지만 그 직무를 열심히 하면서 그 직무만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에게 친숙했던 거죠. 그러니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싫어할 뿐만 아니라 막 대항하는 대항.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0절 보시면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세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 이 스데반이 공격해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거거든요. 성전에서 짐승 제사 드린다고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분이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고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니 저놈이 성전을 대항하고 있고 성전에 드리는 제사가 쓸모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 아니냐. 정말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너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하면서 이제 스데반을 대항하는 거죠. 스데반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러면 모세의 말은 쓸모가 없다는 말이냐 뭐 이러면서 저 스데반이 모세의 말을 대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공격을 받았어요. 공회 앞에 끌려갔어요. 체포가 돼가지고 공회 앞에 끌려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재판 받고 있는 세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죠. 천사의 얼굴을 몇 퍼센트쯤 닮은 것 같아요. 우리 내면의 감정이 우리 내면의 상태가 얼굴로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데요 어떤 분은 스트레스 만당 그래가지고 온 근심과 걱정이 많아가지고 얼굴이 그냥 다 죽었어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웃을 일이 없이 사는 불쌍한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한번 웃어보세요. 자,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예배당에 오면 그래도 웃기라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재미라도 있고 그리고 여튼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좀 밝은 얼굴이 되고 그래서 누가 보면 야 예수 믿는구나 너 이렇게 말할 줄 아는 뭐 이런 좀 환한 얼굴 이런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반이요 자기가 지금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신문을 당하는 상황인데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자기를 모함하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반이 예수님께 매여 있거든요. 예수님께 매여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는 것을 알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직업이 다 달라요. 교회의 직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직업도 다 다르죠. 여러분 생활하는 처소도 다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도 다 달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명.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를 만나거든 너는 어떻게 아직 예수 안 믿냐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한때 교회 댕기다가 이제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 하나님이 너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지 뭐 이런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주일학교는 갔어요. 불신자들이어도 불신가정에서도 교회마다 주일학교 많았거든요. 요즘은요 한국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60%가 넘는다고 그래요. 주일학교 없어요. 새벽기도 안 해요. 요즘 새벽기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다른 교인들 많이 나와요. 근데 왜 나오느냐 물어보면 자기 교회는 새벽기도를 안 한대요. 이 평화동 안에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 많아요. 이 평화동 안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 많아요. 아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에 주일학생들이 교회를 안 가본 애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교회가 작아도 주일학교 애들은 많았거든요. 그래서 30대 40대 이상 되면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가 주일학교를 가본 적은 있다고 말을 해요. 요즘 아이들은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전도하다가 물어보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학교보다 더 재밌는 것이 많은데요. 뭐 핸드폰이 재밌고 게임이 재밌고 주일학교 예전에는 교회 가면 그래도 간식 얻어먹고 과자 얻어먹으러도 가고 요즘은 교회에서 주는 과자는 안 먹는데요. 더 좋은 거 먹거든요.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그러니 이게 어려운 시대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왜 이제 나오셨냐 좀 빨리 오시지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한 번도 자기한테 예배당 가자는 말을 안 했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만 가고 자기한테 오라는 말을 안 해가지고 이제 나 왔노라 그 핑계대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주일 되면 교회 가자고 말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말 안 해요. 그리고 말을 한번 튕기는데 그러면 또 그래도 가자 이러면 되는데 한번 튕겼다고 안 간다 그랬다고 그냥 놔두고 오고 섭섭했다고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불신자가 있고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고 교회 가자고 말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런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걷게 하는 장면 본 적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이상한 것이 그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그 사람 혼자만이 아니고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 많아요. 요즘도 유럽에 가면 성당 앞에 구걸하는 사람 많거든요. 성전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많은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가는 영혼, 여러분의 마음을 도전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돼요. 오늘 예배당 앞에 나가시다가 보면 전도지랑 물티슈 있어요. 주머니 몇 개 넣어가세요. 주머니에 몇 개씩.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가까운 교회 가라 그러지 마시고 전주제자교회 오라 그러세요. 다른 교회 보내지 마시고 전주제자교회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그나마 괜찮은 교회가 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하세요. 왜냐하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명, 반드시 붙들어야 될 사명이거든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면서 우리 시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자라는 열매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